파리 세인 앙투안에서 선술집을 하는 데파르지 부부는 오늘 베르사유에서 왕족들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넷, 그 밖에 여러 귀족들이 화려하고도 위풍당당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다가 이 부부의 친구인 도로 보수공은 눈물을 흘립니다. 왕족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사람들의 환호성에 덩달아 흥분한 것입니다. 그때 무시우 디파르지가 그에게 말합니다. 자네야말로 우리가 찾던 동지야. 자네 같은 사람들 덕분에 저 귀하디 귀한 멍청이들이 더 오만해지고 게을러졌거든. 자기들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게 되었거든. 그렇지만 그게 착각이라는 걸 깨달을 때가 올 거야. 우리 버러지 인생들이 그들에게 복수와 응징의 피를 요구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말하는 디파르지의 옆에서 부인은 다만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뜨개질합니다. 단순한 뜨개질이 아닙니다. 한 코 한 코 떠나가면서 그녀는 때를 기다립니다. 한 코 한 코마다 처벌할 원수들의 이름을 새겨나갑니다. 그것은 임박한 혁명의 뜨개질, 혁명의 이름으로 응징할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는 살생부였습니다. 혁명 전에 선 인간들의 이야기를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접근한 이야기, 아마도 가장 인간적인 혁명가로 기억될 작품, 찰스 디킨스의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이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이 디파르지 부부를 이전에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마네트 박사를 보호하고 있던 부부죠. 생텍투안에서 선술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단순한 서민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혁명을 도모하는 투사들이죠.
혁명을, 그러니까 혁명이 오기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일종의 레지스탕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데파르지 부인의 뜨개질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뜨개질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살생부.
그래요. 혁명에 반대가 되는 세력의 이름들을 뜨개질 코로 암호화한 일종의 목록이 나왔네요.
네, 찰스 다네이가 프랑스 첩자를 몰려서 재판을 받을 때요. 검사가 목록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면 이 목록이 바로 반혁명 세력의 살생부이며 그리고 또 디파르지 부인의 뜨개질감이라는 것을 아실 듯한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작품 대작이니만큼 두 도시 이야기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에 그들 모두의 이야기를 다 감상할 수는 없죠.
네, 이런 때야말로 다시 듣기와 북마크 게시판에 관련 정보를 활용하시는 게 아마 이해에 도움이 좀 더 될 듯하네요. 북마크 게시판에는요, 두 도시 이야기의 상세한 서머리와 인물 정보, 그리고 함께하는 뮤지컬 사운드 트랙의 가사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상 게시판, 여기도 들러주십시오. 두 도시 이야기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청취자분 가운데 몇 분에게 도서출판 펭귄 클래식에서 두 도시 이야기 완역본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으로 오시는 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re's no way you can thrive and keep honestly alive. 정직하게 생명을 부지하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절대 없지.
18세기 프랑스 민중의 현실을 풍자한 구절이었습니다. 데파르지 부부가 혁명을 꿈꾸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No Honest Way, A Tale of Two Cities의 뮤지컬 사운드트랙에서 골랐습니다. 가사는 북마크 게시판을 참고하시고요. 이 음악 듣고 두 도시 이야기 여섯 번째 감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듣고 한국어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즐기는 문학 살롱.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오는 4월 29일 월요일 밤 9시에 스튜디오의 문을 열고 애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와 여자 이승열과 케일린이 함께하는 봄밤의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기발한 단편 캘레바레스 군의 명물 띔띠는 개구리를 감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디밴드 가을방학이 아름답고 낭만적인 음악을 라이브로 들려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픈 스튜디오 게시판에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데파르지 부부는 혁명을 준비하는 자들이었다. 남편은 뜻을 함께할 동지들을 몰래 조직화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조직원의 이름을 잭스 1호, 잭스 2호라는 암호로 호명했다. 자크들이 하는 일 중에는 혁명의 반대 세력인 귀족들을 암살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최근 그들은 백성들을 파리 잡듯 죽이기를 일삼는 에르몽드 후작을 암살했다. 후작에겐 조카가 있었다. 가문을 버리고 영국으로 건너간 찰스 다네이였다. 남편이 제거할 계획인 인물의 이름을 알려주면 부인 데파르지는 자기만 아는 암호의 코로 만들어 뜨개질을 했다. 얼마 전 남편은 새로운 이름을 추가했다. 자크의 하나인 경찰이 알려준 정보였다. 존 바사드라는 첩자가 생 안토안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존 바사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혁명 파로 가장해서 드파르주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드파르주는 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Good day, Jacques,' the spy repeated, with not quite so much confidence or quite so easy a smile under the stare.
"'You deceive yourself, monsieur,'
returned the keeper of the wine shop.
"'You mistake me for another. That is not my name. I am Ernest Defarge.'
"'It is all the same,' said the spy airily, but discomfited too. "'Good day.'
"'Good day.'
answered Defarge dryly. I was saying to Madame, with whom I had the pleasure of chatting when you entered, that they tell me there is, and no wonder, much sympathy and anger in Saint-Antoine, touching the unhappy fate of poor Gaspard.
No one has told me so,
said Defarge, shaking his head.
I know nothing of it.
Having said it, he passed behind the little counter, and stood with his hand on the back of his wife's chair, looking over that barrier at the person to whom they were both opposed, and whom either of them would have shot with the greatest satisfaction. Jacques, 안녕하시오.
드파르주는 첩자인 바사드가 자신을 혁명원의 암호명으로 부르는 것이 영 마뜩지 않았다.
처음 보는 양반, 뭔가 혼동하신 것 같은데, 내 이름은 자크가 아니오. 난 에르네스 디파르주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침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후작의 마차에 치여 죽은 아이의 아비를 위해 분노하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난 금시초문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야.
드파르주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아내가 앉아있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걸치고 서서 그들이 증오하는 첩자의 얼굴을 살폈다. 이에 첩자 바사드는 살짝 긴장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짐짓태연한 척 곤약을 한 잔 더 주문했다. 드파르주는 넌지시 그에게 물었다.
이 지역을 잘 아시는 것 같군요. 나보다도 더?
에이, 천만에요. 그냥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전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런 관심 덕에 알아낸 것 중엔 드파르주 씨, 당신과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요?
Yes, indeed. When Dr. Manette was released, you, his old domestic, had the charge of him, I know. He was delivered to you. You see, I am informed of the circumstances.
Such is the fact, certainly,
said Defarge. He had had it conveyed to him in an accidental touch of his wife's elbow as she knitted and warbled that he would do best to answer, but always with brevity.
It was to you, said the spy, that his daughter came, and it was from your care that his daughter took him, accompanied by a neat brown monsieur. How is he called? In a little wig. Lorry of the Bank of Tellson and Company, over to England.
Such is the fact,
repeated Defarge.
Very interesting remembrances, said the spy. I have known Dr. Manette and his daughter in England.
Yes,
said Defarge.
You don't hear much about them now, said the spy.
No,
said Defarge.
Ne, Defarge 씨, 듣자니 당신이 마네트 박사의 옛날 하인이었다면서요? 그래서 박사가 석방됐을 때 그를 돌봐줬다고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많이 알고 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요.
드파르주가 그렇게 말한 순간 부인이 팔꿈치로 남편을 우연히 건드린 척을 했다. 남편에게 정신 제대로 차려서 대답을 잘 하라는 신호였다.
박사님 따님도 당신을 찾아왔다면서요. 신사 한 분도 같이 왔다던가. 그래서 당신이 박사를 딸에게 인도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사가 누구더라? 맞다, 테슨은행의 자비스 로리. 그렇죠. 그 후 둘은 박사를 데리고 영국으로 갔고요.
그것도 사실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지요. 그런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박사와 따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요?
네. 통 소식을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전혀.
그 순간 콧노래를 부르며 뜨개질만 하던 드파르주 부인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한두 번 편지는 받았어요.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하지만 그게 다였는데요.
'Perfectly so, madam,'
replied the spy.
"'She is going to be married.'
"'Going?' echoed Madame. "'She was pretty enough to have been married long ago. "'You English are cold. it seems to me.
Oh, you know I am English.
I perceive your tongue is, returned Madame. And what the tongue is, I suppose the man is.
He did not take the identification as a compliment, but he made the best of it and turned it off with a laugh. After sipping his cognac to the end, he added,
Yes, Miss Manette is going to be married, but not to an Englishman, to one who, like yourself, is French by birth. And speaking of Gaspard, ah, poor Gaspard. It was cruel, cruel. It is a curious thing that she's going to marry the nephew of Monsieur the Marquis, for whom Gaspard was exalted to that height of so many feet. In other words, the present Marquis. But he lives unknown in England. He's no Marquis there. He's Mr. Charles Darnay. Darnay is the name of his mother's family.
Passaden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드파르지 부인, 그럼 통 소식을 못 들으셨겠네요. 그 따님이 곧 결혼을 한답니다.
어머, 결혼을 해요? 하긴 훈기가 찬 아가씨였죠. 참 예뻤는데, 당신의 영국인들은 성격이 차가워서.
오, 제가 영국인인 걸 아셨군요.
말투만 들어봐도 딱 알죠.
존 바사드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란 걸 알았다. 하지만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화제를 바꿨다. 에, 네, 그래요. 마네트 양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아셨나요? 상대가 영국인이 아니에요. 같은 프랑스 출신이죠. 그런데, 아이고, 불쌍한 가스파르. 그 아가씨가 결혼할 상대가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가스파르가 살해한 후작의 조카입니다.
후작을 살해한 건 드파르주 부부가 가담한 자크파였다. 그러나 생 안토안에선 후작의 마차에 치여 죽은 아이의 아버지 가스파르가 후작을 죽였을 거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드파르주는 이 사실을 짐짓 모른 척했다. 부인 역시 태연하게 뜨개질만 계속했다. 존 바사드는 그런 그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후작의 조카가 영국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선 후작도 아니에요. 찰스 다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살고 있죠. 다네이. 다네이란 이름은 그의 외가 쪽 성 돌네에서 따온 거라나.
존 바사드의 말에도 드파르주 부인은 뜨개질만 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러질 못했다. 심하게 동요한 듯 보였다. 첩자 존 바사드는 드파르주의 변화를 읽었다. 그것을 일종의 수학이라고 생각하고 바사드는 선술집을 떠났다. 둘만 남게 되자 드파르주는 부인에게 말했다.
정말일까? 마네트 양 이야기 말이야.
저 첩자 놈이 그렇게 말했잖아. 거짓 미끼를 던진 건지도 몰라. 하지만 사실일 수도 있어.
만약 그날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승리의 날을 보게 된다면 부디 운명의 여신이 마네트 양의 남편을 프랑스 밖에 있게 해주셔야 할 텐데.
마네트 박사와의 의리 때문에 그리 말하는군요. 하지만 다 정해진 운명대로 될 거예요.
참 얄구죠. 인연이란 게 우리가 꾸미는 거사가 마네트 박사와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한데 하필이면 그들의 사위이자 남편의 이름을 살생부에 올리게 됐으니 말이야. 아휴.
거사가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한 일도 생길 거예요. 난 두 사람 다 내 뜨개질 코에 기록해뒀어요. 정 따위에 흔들리지 말아요, 여보. 그래야만 해요. 개만도 못한 접자놈, 존 바사드. 그리고 그 별기 같았던 후장놈, 놈의 조카, 찰스 다네이.
이야기는 다시 런던으로 옮겨간다. 오늘은 찰스 다네이와 루시 마네트의 결혼식 날이다.
모두가 그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고 또 행복해했다. 그런데 이날 가장 즐거워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인 마네트 박사가 이상했다. 결혼식 전날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딸을 축복해 주었던 그였다. 결혼식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던 그였다. 그랬던 그가 결혼식이 끝나고 딸과 사위가 허니문을 떠난 후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증세를 발견한 건 박사의 하녀 프로스 양이었다.
로리 씨! 로리 씨! 얼른 와보세요! 아, 박사님이, 마네트 박사님이 이상해요!
닥터 마네트! My dear friend, Dr. Manette.
The doctor looked at him for a moment, half inquiringly, half as if he were angry at being spoken to, and bent over his work again. He had laid aside his coat and waistcoat. His shirt was open at the throat, as it used to be when he did that work. And even the old haggard, faded surface of face had come back to him. He worked hard, impatiently, as if in some sense of having been interrupted. Mr. Lorry glanced at the work in his hand and observed that it was a shoe of the old size and shape. He took up another that was lying by him and asked what it was.
A young lady's walking shoe,
he muttered without looking up.
It ought to have been finished long ago. Let it be.
But, Dr. Manette, look at me.
He obeyed in the old mechanically submissive manner, without pausing in his work.
You know me, my dear friend. Think again. This is not your proper occupation. Think, dear friend.
Nothing would induce him to speak more. He looked up for an instant at a time, when he was requested to do so. But no persuasion would extract a word from him. He worked and worked and worked in silence, and words fell on him as they would have fallen on an echoless wall or on the air.
Manette 박사님, Manette 박사님.
프로스 양의 말에 한 걸음에 달려온 자비스 로리는 마네트 박사를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네트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구두를 짓는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마네트 박사는 온전해진 줄만 알았던 그의 정신은 다시 오래전 마스티우 감옥에 갇혀 있을 때로 돌아가 있었다. 박사는 소리치는 로리를 힐끗 보았을 뿐 다시 구두 짓는 작업에 몰두했다. 로리는 구두 하나를 집어들고 마네트 박사에게 물었다.
박사님, 이게 무슨 구두인가요?
젊은 아가씨의 산책용 구두요. 오래전에 완성해서 했는데 나 바쁘니까 좀 내버려둬요.
아, 안 됩니다, 마네트 박사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시라고요.
박사가 고개를 들었다. 예전처럼 일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순종하던 습관 그대로였다.
박사님, 제가 누구죠? 저 아시죠? 생각해보세요. 이건 박사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말을 하고 소리를 쳐도 박사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말없이 구두짓는 일에만 몰두했다. 어쩌다 고개를 들면 그의 얼굴엔 희미하게 호기심 아니면 혼란스러움이 배어나왔다. 마치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질문을 풀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로리 씨는 재빨리 머릿속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숨겨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박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며칠 동안 완벽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프로스 양은 루시에게 박사가 출장을 갔다고 알렸다. 그런 가운데 로리 씨는 박사가 회복되기만 기다렸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박사는 오로지 구두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루시와 찰스가 허니문에서 돌아왔다. 가장 먼저 와서 축하를 해준 사람은 시드니 카턴이었다. 다네이는 카턴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달라진 것에 넌지시 놀랐다.
다네이 씨, 우리 앞으로 친구합시다.
카턴 씨, 우리 이미 친구가 아니었던가요?
당신은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사지만 난 신사가 아닙니다. 내가 친구를 하자고 할 때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술집에서 무례하게 대한 것 잊어줘요. 허세와 자기 연민에 젖어 추태를 부린 거니까 난 사실 벌써 다 잊었거든.
잊었다고요?
'You make light of the obligation,' returned Darnay. 'But I will not quarrel with your light answer.'
'Genuine truth, Mr. Darnay. Trust me, I have gone aside from my purpose. I was speaking about our being friends. Now, you know me. You know I am incapable of all the higher and better flights of men. If you doubt it, ask Stryver, and he'll tell you so.'
I prefer to form my own opinion without the aid of his.
Well, at any rate, you know me as a dissolute dog who has never done any good and never will.
I don't know that you will never will.
But I do, and you must take my word for it. Well, if you could endure to have such a worthless fellow, and a fellow of such indifferent reputation, coming and going at odd times... I should ask that I might be permitted to come and go as a privileged person here, that I might be regarded as useless. And I would add, if it were not for the resemblance I detected between you and me, an unornamented piece of furniture, tolerated for its old service and taken no notice of, I doubt if I should abuse the permission. It is 100-1 if I should avail myself of it 4 times in a year. It would satisfy me, I dare say, to know that I had it.
Will you try?
That is another way of saying that I am placed on the footing I have indicated. I thank you, Darnay. I may use that freedom with your name.
I think so, Carton, by this time.
They shook hands upon it, and Sidney turned away. Within a minute afterwards, he was, to all outward appearance, as unsubstantial as ever.
Carton 씨, 그날 술집에서의 일은 저에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중요한 일을 가볍게 말하는군요. 전 당신의 가벼운 말장난을 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라니까요. 다네이 씨, 날 믿어줘요. 이런, 이야기가 옆길로 샜네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죠. 당신은 이제 나란 놈을 잘 알았을 겁니다. 난 고상하거나 잘 나가는 놈은 못 됩니다. 내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스트라이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전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나를 타락한 개, 그 정도로 알면 될 겁니다. 좋은 일 한 번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니요. 그건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겨먹은 놈인걸. 그러니 내 말을 믿어요. 좋습니다.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쓸모없고 평판도 나쁘고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타나는 놈을 참아줄 수 있다면 이곳을 찾는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청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번질나게 오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특권을 1년에 4번 사용이나 할까요? 아니, 100에 한 번이나 올까요? 다만, 다네이 씨가 그런 특권을 나 같은 놈에게 주신다면 전 그저 황송하게 생각할 겁니다.
와주실 겁니까?
그 말은 내 요청을 허락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고맙습니다, 다네이. 아, 다네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지금껏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카턴 씨.
그들은 악수를 했고 카터는 돌아갔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 카터는 적어도 겉으로 봐서는 예전과 변함없는 허세꾼으로 돌아갔다. 두 도시의 이야기는 복선에 복선을 거듭하는 구조이죠. 그래서 디테일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끝까지 읽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실마리가 다 풀리긴 하죠.
네, 힌트를 드리자면요. 마네트 박사의 이상 행동은 이 사위 찰스 다네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박사와 찰스 모두 프랑스 혁명으로 불거질 거사의 몸을 담고 있는 입장인데요. 시드니 카턴도 드디어 돌아왔네요.
네.
루시에게 애절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안 올 거라고 했는데.
글쎄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 온 걸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전 세계 명작과 고전의 표준, 펭귄 클래식에서 이번 주 감상도서 두 도시 이야기를, 김영사에서 만화가 이원복의 새로 만든 먼 나라 이웃나라 에스파냐 편을, CNN 뮤직에서 미국 가수 헤일리 로렌의 라이브 앨범 스테이지스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글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코엑스 아티움 현대아트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젊음의 행진, 4월 25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A Tale of Two Cities의 뮤지컬 사운드트랙과 함께했습니다. 중간에 세 곡 들으셨습니다. Bluff, 존 바사드가 프랑스 첩자라는 내용이었고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남편보다 더 강한 혁명 투사죠. 마담 데파르지의 투쟁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Until Tomorrow, Monsieur Defarge가 꿈꾸는 혁명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는 1부를 마쳤습니다. 내일 일요일 하루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기팝과 프랑스와 아르디의 듀엣곡 I'll be seeing you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next Monday.